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왕국의 복음, 그다음에 은혜의 복음, 그다음에 영존하는 복음,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왕국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예요?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쳤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예수 믿으면 지금부터 나가서 마귀 쫓고 병 낫게 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왕국의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 왕국의 복음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적과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왕국의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국의 복음의 대상은 주로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에요. 저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왜 표적과 이적을 안 보여주면 왜 안 따르냐? 이게 민족이 형성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과 이적이 없이는 대언자다, 메시아다 뭐 이런 걸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민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나온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있고 야곱에게서 열두 지파가 나오죠. 그 열두 지파 중에 한 사람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에 내려가 있고 그 이후에 기근이 와서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혼 70혼이 이집트에 내려가는 그런 대목이 나오면서 창세기가 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직 이스라엘이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이르르지 않았습니까? 아직 창세기 끝에까지는 아직 이르르지 않았죠. 거기서 이제 300년, 400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드디어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맞죠?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누가 데리고 나와요? 모세가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보내게 될 때부터 나오는 그런 대목을 여러분이 한번 가서 저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출애굽 요거 그대로 두시고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가서 보시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모세가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저는 이 민족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고 뭘 하면 너를 우리들에게 보낸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을 거 아니냐.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저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라 그러죠. 이적과 표적을 행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렇죠? 또 품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나병이 생기고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면서 하나님한테 묻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니 표적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 표적을 보여줘라 하고 표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출애굽기 4장 27절도 한번 가서 봅시다. 4장 2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론 보고 얘기를 하죠. 이제 내 동생 모세가 오고 있으니 빨리 가서 모세를 맞아라.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아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맞추자마자 모세가 하는 얘기가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을 다 하곤 또 그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온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말씀만 갖고 돼야 안 돼요. 안 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민족으로 형성이 돼갖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빳빳해요. 안 들어요. 이 말씀만 갖고 안 되니까 모세가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좀 표적이 있지 않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표적 줘라 해서 표적을 줬단 말이에요. 아론을 만나자마자 또 뭘 해요? 표적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어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표적과 이적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대언자다 뭐다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예.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뭘 추구해요? 표적. 표적이 없으면 안 믿는다니까 유대인들은. 그런데 저기 그리스 사람들은 표적 그런 거는 그런 건 필요가 없고 이 말씀이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참 정말 지혜로우냐 이걸 지금 찾는 거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뭘 보여줘야만 내가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와서 맨날 보여달라는 거야. 하늘에서 오는 무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 간음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이 세대에게는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하면서 내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그 표적만 보여주시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니까 유대 민족은 민족이 형성이 돼갖고 이집트에서 올라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이후로 약 1500년 동안 유대 땅에 살면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표적이 뭐냐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그럼 당장 뭘 요구하겠어요? 메시아 표적이 뭐요? 그걸 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 표적이 뭐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거기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거 쭉 얘기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결박된 자들 이거 쭉 얘기하고 나중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다리 저는 자의 다리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에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을 한다. 그렇게 되니까 이 왕국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가 될 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표적과 이적이.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된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표적과 이적을 구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표적과 이적을 많이 나타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가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 12장 12절 사도 바울이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너희가 누굽니까? 아니요 여기 이스라엘 아니에요. 여기 너희는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사도의 표적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삶을 사시고 끝부분에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는 동안에 표적과 이적이 따랐어요. 그게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절이 돼서 온 세상이 흩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AD 30년부터 AD 70년까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40년간의 이 기간 동안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아직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당시에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준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서 말해요?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그러면 사도들이 사는 동안에는 표적과 이적이 이렇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표적과 이적이 많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왕국의 복음 전할 때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이제 이 40년 기간 AD 30년부터 AD 70년까지 가는 동안에 AD 40년, 50년, 60년 가는 동안에 뭐가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대언자가 있었어요.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면 불쑥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필요치 않은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AD 70년경이 되니까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표적과 이적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을 증명하는 그러한 표적과 이적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표적과 이적이 있으면 이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이 있는 걸 그걸 보고 뭘 하겠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한 40년 동안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는 동안에는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사도의 표적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내가 보냈다는 걸 증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는 이와 같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해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나중에 한 40년쯤 지나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위장병 있다 그러니까 포도 주스를 좀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제가 사탄의 사자가 있어 제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나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안 들어주죠? 안 들어줘요. 끝부분에 가면은 병 고치고 이런 역사들이 점점 수그러들어요. 왜 그러냐? 믿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는 거지 보는 걸로 되는 땐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시대에 왕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는 표적과 이적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리니까 표적과 이적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줄어들어서 AD 90년쯤 된 그 이후부터는 그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계시록까지 몽땅 다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걷든지 아니면 보는 걸로 걷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두 개 합쳐갖고 걷는 건 없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가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뭘로 걸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로 걸어요? 믿음으로 걷는다니까. 보는 것으로 걷지 않아요. 뭘 보여줘야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건 불신이란 말이에요. 그건 불신이란 말이에요. 오순절교회 지금 문제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뭐 10만 원 내면 100만 원으로 채워주고 뭘 해야 보여줘야만 제가 하겠다. 그거는 불신이지 믿음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저 우주공간에 떠있는 모든 것들과 너의 양심과 여기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된 이 글자 안에 들어있는 영이 있거든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우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았네 병 고쳤네 그럼 나도 해야지 하고 연습하고 돌아다니면 그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 맞는 거지.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병을 고치는 거지 가서 두들기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연습하고 내쫓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왕좌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줬잖아요.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몇 개만 구해요? 무엇이든 구해요. 무엇이든 구하라는 거예요. 병든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무엇이든 구하면 은혜의 왕좌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연습하러 돌아다니면 이게 끝이 없잖아요. 연습해서 귀신 내쫓는다 그러고 이걸 하면 이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거를 뭘 쫓는 거 연습하고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신의 행위다. 불신의 행위. 예,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하면서 예, 이제 가서 한번 표적과 이적이 나오고 사도행전 2장 이런 표적과 이적이 나오고 이런 거 할 때 이게 이스라엘과 연관이 돼 있구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구나. 이런 문맥을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은 준다 그러잖아요. 요나의 표적. 그렇죠? 근데 요나의 표적은 이스라엘을 향한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거예요? 누구?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전해요? 아니면 아시리아에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 전해요? 그래요.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의 표적 여기 나타난 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상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또 하나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돼서 다 아브라함을 자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조상이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왕국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가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8장 1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을게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왕국의 자손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맞죠? 예,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왕국엔 자손이 있는데 교회에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는 무슨 시조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그렇죠? 이삭 뭐 얘기하는 그런 시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자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건 있어도 누구의 자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거기 가서 자꾸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는 낙심이 되고 그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다 나한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이고 뭐고 이런 게 구원의 방편으로 가르치면 그때부터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럼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 또 왕국의 복음에는 표적과 이적이 따르게 돼 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시리아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바로 그 윗부분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을 그 당시에 시리아로 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리아. 자, 그래서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셨다. 왜 고쳐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고쳐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니까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자, 가서 보니까 모든 병이 다 마귀가 주는 거다. 귀신 들려서 생기는 거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병든 사람이 따로 있고 마귀 들린 자가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할아버지 귀신, 무슨 귀신이 주는 거라 그렇게 누가 주장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병에 걸리는 케이스가 있고 마귀에 걸리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저것 상관 안 하고 다 고쳐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면 마귀 들린 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포제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터넷 가서 빙의라고 하는 단어 찾아보세요. 빙의. 빙의라는 말 들어보시죠? 빙의는 여기 사람이 있는데 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정동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 다른 무슨 여자 목소리가 나오고 이걸 빙의라 그래요. 빙의. 예. 저한테는 그런 일이 없는 거고 그런 일 없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게 마귀 들리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포제스 했다는 거예요. 포제스는 소유한다는 거거든요. 마귀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걸 포제스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빙의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빙의. 이런 거 걸리거나 이런 거 하면은 그저 온유한 심정으로 아침에 얘기한 대로 참 불쌍하구나. 마귀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고치긴 힘들어요. 고치기 힘들어요. 이건 마귀가 포제스 되는 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포제스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 이건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점령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귀의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가 우리를 점령해 갖고 딴 사람 목소리가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일은, 그런 일은 믿는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 예,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마귀 들린 자, 이 마귀 들린 자가 여러분 다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참 마귀 들리면 무섭겠구나 이러고, 그런데 무섭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마귀 들려도. 예, 자, 가서 한번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서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러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16장 16절에 갔더니 거기 어떤 점치는 여자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16장 16절 17절. 근데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한마디도 틀린 얘기가 없어요. 마귀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틀린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한다 그래서 다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람이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모든 영을 다 시험해봐라.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거는 이 여자가 아니고 그 안에 딴 게 있는 걸 알아차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8절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소녀에게 얘기해요? 아니면 누구에게 얘기해요? 그 영에. 그러니까 그 말한 거는 소녀예요? 아니면 그 영이에요? 영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영이. 그러니까 몸을 돌이켜서 그 소녀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영에게, 그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그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니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사도의 표적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건 사도의 표적이에요. 사도의 표적. 이거 갖고 가서 이거 뭐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뭐 명령하노니, 이건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 영역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혹시 해서 나갔다 그래도 아직도 마귀의 자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서, 아까 말씀드린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들어오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아무리 무슨 수를 써서 이 사람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쫓아내고 뭘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일을 자꾸 연습하러 다니면 안 된다. 이거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해요. 그렇게 해서 쫓아내다가 안 되면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고,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저 사람 죄가 많아서 안 나간다 그러고, 또 혹시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그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율이 100%가 되는 거예요. 치료율이, 귀신 쫓는 율이 100%예요. 안 되면 저 사람 죄 때문에 안 된 거고, 되면 내가 한 거고, 예, 이렇게 되니까 치료율 100%가 되는 게 다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제정신이 있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릴 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인격적인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서 영역이 바뀌어야 돼.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어야, 그래야지 뭐 쫓아낸다 뭐 한다 그러면 마귀가 거짓의 압이고 속이는 데 명수니까 어떻게 나간 것처럼 그러거든요. 그것도 물어보면 삼촌이라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가짜라니까, 그게, 예, 그게 가짜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 들린 것이 꼭 병은 아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말 개혁성경에는 중풍 걸린 자다 그랬잖아요. 중풍, 이게 중풍이 아닙니다. 마비병이에요. 그래서 마비병이 많았어요. 이게 손마비, 등마비, 뭐 전신마비, 마비가 많거든요. 물론 중풍이 걸려도 마비가 걸리겠죠. 그래서 마비병으로 펄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마비병이에요. 근데 이게 또 아 이거 중풍이 좋은데 그걸 또 마비병으로 했냐 그래서, 아 마비병이 원래 맞는 거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쳐주셔서 이들이 뭐 믿음을 가졌다 지금 그렇게 적혔어요?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로서 당연히 고쳐주셔야 돼. 메시아면 당연히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마땅히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갈릴리 아시죠? 예루살렘 아시죠? 유대 아시죠? 요르단 아시죠? 그런데 하나 잘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죠? 뭐예요? 데가볼리. 데가볼리는 원래 영어로 데카폴리스예요. 폴리스 아시죠? 예, 옛날에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게 폴리스 도시였다. 이거 다 배웠잖아요. 그 폴리스예요. 그 폴리스인데 데카폴리스니까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이 있었어요. 요르단 동쪽에 옛날에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런 쪽이 이 오른쪽에 살았는데 그 지역에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지역이 있었어요. 10개의 도시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라고 하는데 거라사. 예. 근데 이제 이 개역 성경으로 넘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S를 다 생략을 하다 보니까 데카폴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읽기 쉽게 하다 보니까 데가볼리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데카폴리스예요. 데카폴리스. 그래서 주로 그리스 말을 하는 이방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갈릴리 주변 호수의 맨 위가 벳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맨 끝에 지금 그 갈릴리 호수 맨 끝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동쪽, 서쪽, 그 다음에 북쪽, 남쪽의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께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또 메시아 표적도 보고 병도 낫고 하려고 그냥 사람들이 구름처럼 지금 모여드는 그런 대목이 이제 이 안에 나온 거예요. 그럼 거의 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도 조금은 있었겠죠. 맞죠? 있었습니다. 데카폴리스는 그리스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야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지금 들어오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의 1절에서부터 이제 12절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근처다 아니면 벳세다 근처다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은 팔복산이라는 데를 데리고 갑니다. 팔복산. 여기가 팔복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팔복을 말씀하셨다는 그런 산이 있다 그래갖고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가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탈진데 이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다 또 천주교에서 뭘 또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뭐 구부리고 앉아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뭘 만들어 놨어요. 이름이 팔복산이에요.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1절에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이제 가셔서 산에서 아래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열두 제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는 스승의 것을 그대로 배워서 스승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 그러니까 열두 제자도 있고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러 나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족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가서 보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만나 이야기를 다 하시고 다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구절 나오면은 아 열두 제자 중에 몇 명은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제가 한번 예수님처럼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벌떼같이 모여든다 이게 다 제자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지금 사방에서 지금 모여들었잖아요.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로 이 사람들이 제자다 그 얘기입니다. 멍땅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는 제자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제자예요. 제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쳐서 이제 이르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제부터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 교회 가서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행위 구원이 나와버려. 행위 구원. 지금 이게 팔복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나옵니다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하면 예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거를 지금 교회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왕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금 주시려고 하냐면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의 백성은 최소한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고 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갖춰야 될 소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예, 이게 천년 왕국에 메시아 왕국에 지금 내가 왔는데 메시아 왕국의 백성은 이런 정도의 소양은 갖춰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 그대로 원리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따서 온유하게 이건 다 좋은데 이걸 가지고 잘못 이해를 해서 예를 들어 5절 가서 보세요.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침에 반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이 땅을 많이 주나 보다. 땅 부자가 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 가서 영어로 한번 가서 보세요. 땅이 land로 돼 있어요? earth로 돼 있어요? 땅으로 돼 있어요? 땅이 land로, land. 하나님이 땅 많이 줘서 땅 부자 만들어주고 land로 돼 있어요? 아니면 earth로 돼 있어요? earth는 뭐예요? 지구를 준다 그 얘기예요. 지구. 온유한 자들이 나중에 천년왕국에 그 땅을 소유한다 그런 뜻이지. 땅 아시죠? 천년왕국의 땅, earth. 지구를 소유한다 그런 뜻이야. 지구를 상속재산으로 얻는다 그런 뜻이지. 이거를 땅부자 만들어주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왕국을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온 세상 왕국을 다스리는데 이 사령부를 어디에 두고? 이스라엘에 두고 자신이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이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의 이 왕국의 백성은 온유해야 온유한 자라 이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 지구를 상속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구를 참 이거 우리말이 땅 그러니까 랜드로 자꾸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설교하면 땅 부자 되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예. 가서 한번 17절도 가서 보세요. 계속 나오는 게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느니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내가 율법과 예, 대언자들의 그 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성취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구약이다 그 얘기죠? 이거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아 구약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는 이 왕국의 백성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성취하고 너희들에게 그걸 그대로 직접 적용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걸 하라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 그러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러고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강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 말씀을 하는 이 순간까지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산상수훈을 들을 때 그 심정으로 그 앞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 심정으로 이걸 읽어라. 지금 교회 시대 다 돼서 십자가 사건 다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십자가 사건을 이걸 자꾸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대상이 누구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엔 지금 뭐가 있나? 교회 같은 거, 십자가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맞죠? 그럼 지금 이 사람들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직? 아 당연하죠. 구약 시대에 살고 있죠. 구약 시대에 사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왕국 세우는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이걸 교회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지금 집어넣어서 교회에서 이거를 법으로 삼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가 되면서 다른 복음이 되면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런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많은 교회가 특히 감리교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이 칼빈주의가 있고 우리 알미니안주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미니안주의 파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여기 것들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고 칼빈주의에서도 이 마태복음 이쪽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얼거 매는 거거든요. 얼거 매는 거. 그래서 교인들 이렇게 얼거 매려고. 근데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이런 데 가지고 설교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많이. 예, 네,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아, 맞아요. 누구에게 맞아요? 그 당시 거기 있던 그 사람들에게 100% 옳은 말씀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죠. 레위기 보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먹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먹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좋은 시대가 열렸어요. 아무거나 먹어도 감사하면 먹으면 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먹듯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맞죠? 근데 지금 이거를 잘못 이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 적용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다 구원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대목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인 이런 데서 다 마태복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양과 염소 뭐 있는데 예수님께 잘하고 그러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대용이 다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교훈, 여러분 사도바울의 복음하고 가서 아까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 율법과 대언자의 글을 내가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고 이거 얘기하는 거 하고 우리 한번 가서 갈라디아서 한번 가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가서 보세요. 2장 16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자, 그럼 마태복음하고 이거하고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된단 말이에요.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바울은 사람이니까 이것보다는 마태복음을 따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동일한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영감을 주셔서 영감의 양이 똑같아요. 그럼 이 말씀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동일한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갈라디아서를 따라야 돼요? 마태복음을 따라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시대가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야지. 율법의 1.1획도 내가 다 뭐 맞는 걸로 해서 지켜야 되겠다고 토요일날 가서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왕국의 복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니까 마태복음 23장 끝에 가서 왕국이 연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돼서 연기가 된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열리잖아요. 맞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왕국의 복음이 선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서 5장 3절부터 여기 12절에 나온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시민들의 갖춰야 될 그 자격이 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요 내용으로 잘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이제 들으시면은 그러면 이제 될 겁니다. 자, 팔복이라고 해서 팔복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3절에서 10절까지가 팔복이에요. 한 절당 하나씩 복이 하나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일곱 개는 처음에 나오는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 일곱 개는 사람의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들고 나가고 또 목사가 하지 않은 얘기를 또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겐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적용 얘기 안 드렸어요.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지금 성품의 변화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따라갖고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거 따라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그걸 적용을 해야지 온유한 사람이 되면 구원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면 땅을 상속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3절에 나오는 복이 영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게 초점입니까 여기? 아, 저 사람 참 가난하니까 천국 가겠네. 이게 초점이에요? 뭐 영이 가난한 게 초점이죠. 영이 가난한 게 초점이에요. 맞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 하늘이 초점이에요. 왕국이 초점이에요. 왕국이 초점이에요. 여기는 왕국. 왕국이 초점이지 저 영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뭐 집이 가난하면 저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해석이 예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영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왜 나와 있어요?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이 부자면 여기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어요. 시편 51편 가서 보시면 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바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 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영이 가난하다는 게 뭔가를 좀 알고 싶으면 시편 51편 한 두세 번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네, 시편 52편 10절 17절 한번 가서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아침에 설교했듯이 나는 오물이요 찌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뭐 의로운 게 없습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하나님이 안 해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가 되면 교만한 사람, 반대가 되면 허영심이 많은 사람, 야망이 큰 사람, 교회 안에도 야망이 큰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내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으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앞에 나서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의 이러한 그 이목이 고정이 되고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젊을 땐 그런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저는 어떤 사람이 좋으냐. 저 뒤에 있다가 오늘 새로 사람이 오면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점심 먹어주고. 알겠죠? 아유 어떻게 사정이 좀 어떠냐 그러고 사정도 알아다가 목사님 이 사람이 이렇다 그럽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그게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꾸 뭔가 앞에 나서서 뭘 해야만 되겠습니다 하고 이거 얼굴을 이렇게 자꾸 하면은 아 이게 아직 부족하구나. 오물과 찌꺼기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너는 안 시킬게. 그리고 안 시킨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낮아지고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오는 사람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이 가난한 자예요. 그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이 구약 성경과 계속 읽어보세요. 영이 가난한 자하고 영이 부자인 사람의 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읽어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이 가난하고 하나님 영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가룟 유다 베드로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 보면 다 하나님 영이 가난하고 하나님 영이 부한 사람이에요. 영이 부한 사람의 케이스가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옷 다 벗고 있는데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벌거벗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부자다 그러고 재물이 많다 그러고 내 뭘 치장했다 그러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심하니까 야 가서 좀 안약 좀 사서 너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한번 좀 봐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영이 가난한 자 영이 부자의 이러한 그 상반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복이 있는 거는 잘 들으세요. 신약시대에 나와 있는 이런 복 중에 대부분의 복은 내적인 복이에요. 블레스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내적인 복이에요. 영어로 해피라고 써도 괜찮아요. 예. 내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뭐 밖에 뭐 재물이 막 늘어나고 좋아하는 그런 외적인 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성품의 변화거든요. 영이 가난한 거, 온유한 거, 화평을 추구하는 거 이거 다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지치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